형제를 사랑함.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으로 쓰여졌고 요한서신도 모든 서신 중에 마지막으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앞에는 주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과 가르침을 언급한 마태, 마가, 누가의 세 복음서가 있고 요한복음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높고 영적인 항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복음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것이 요한이 중요시하는 요점이자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주의하지 않은 것들을 요한복음은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해서 듣고 믿은 사람은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문은 매우 크게 열려졌습니다. 서신에 이르러서 바울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믿음을 우리에게 매우 상세히 설명해 주는데 그들은 주님을 믿는 자마다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한이 마지막 서신을 쓸 때 그는 다른 면을 중요시했습니다. 다른 서신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중요시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적인 행위인 사랑을 중요시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사함을 얻으며 정결케 된다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요한의 서신은 믿는 자에게 사랑 곧 근거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을만 하지 못한데 이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머리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표현과 간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내게 영생이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를 어떤 공식으로 만들어서 첫째로 복음을 들었고 둘째로 깨달았고 셋째로 믿었고 넷째로 영생이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식에 의한 구원은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바울 시대 때에도 이미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거짓 형제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자칭 형제이나 실제로는 형제가 아니오 자칭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나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교리나 지식이나 공식에 근거하여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지 공식에 불과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요한의 서신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 참 형제이고 거짓 형제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준 이 식별하는 방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생명.
전체 성경에서 오직 두 군데에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한 곳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고 또 한 곳은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서는 믿는 자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근거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을 매우 좋아하고 우러러 보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들에 대한 감정은 여러분의 동포나 형제 자매에 대한 감정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낳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에 대하여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특별한 느낌과 귀한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모나 가정이나 받은 교육과 성품과 취미가 여러분과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을 갖게 되고 그가 여러분의 친형제보다 가까운 형제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이것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임을 증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에게 느낌이 없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은 것이 참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가 형제이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과 뜻이 맞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가 여러분의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은 교육이나 성질이나 가정이나 의견과 관점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가 주님을 믿은 사람이요 여러분도 주를 믿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그가 다 형제이므로 자연히 그와 교제하고 그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느낌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맛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과 맛이 바로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한 사람이 되게 하며 중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나게 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때 자연히 이 세상에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한 이 생명은 자연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과 동일한 생명을 얻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접근하게 하고 그들과 왕래하기를 좋아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연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하나님이 다음 사실을 안배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믿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있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아주 믿을 만한 방법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은 형제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근거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누구의 믿음이 참되고 거짓된가를 분별하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복음이 더 전파될수록 거짓될 위험성이 더욱 크고 복음이 철저하게 전파될수록 거짓된 사람들이 더 쉽사리 남몰래 들어오게 되고 은혜가 넘치도록 복음이 전파될수록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진실로 믿었고 거짓되게 믿었는가를 식별하고 구분하는 길과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요한의 서신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분별하는 길이 믿음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믿음이 어떤가를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어떤가를 물어야 합니다. 믿음이 옳다면 사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랑이 있다면 믿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측면에서 믿음을 본다면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특별한 맛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단독적으로 생존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접근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친밀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사랑의 명령.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명하셨는데 첫째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을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사랑을 파하거나 해할 것이 아니라 그 성질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께로 났고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 자신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 또한 사랑을 우리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었지만 이제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온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서 난 자들 속에 사랑을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속에는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생명은 바로 사랑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사람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히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랑의 생명에 근거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주시고 그런 다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생명을 주신 다음 사랑의 명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개 숙여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이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것에 대하여 분명합니까? 어떤 사람이 형제인가 아닌가, 빛 가운데 있는가 있지 않은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알려면 다만 그가 형제를 미워하는가 미워하지 않는가를 보면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형제인 것을 알고도 마음속으로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좋게 증명합니다. 만일 그가 다섯 형제들을 보고 나는 내 형제들만 사랑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미워한다 고 말한다면 그가 아직 형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형제에게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형제이고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고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의 속에 아직 생명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행합니다. 바꿔 말해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가능성을 믿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형제를 미워한다면 주님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저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리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밖으로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속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느낌이 없는 형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는 그의 속에 그런 사랑과 느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나타납니다. 3장 14절 하반절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을 가리키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망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믿은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느낌도 없고 매력이 없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후에도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감각이 없고 매력이 없다면 이것은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의 믿음이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런 사람은 전에 죽은 자였을 뿐 아니라 지금도 죽은 자일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믿을 만한 것인가는 그것이 사랑을 낳는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낳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여전히 사망에 거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여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은 결코 사람이 주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살인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의 속에 사랑과 영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상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그들 가운데에는 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좋지 않은 상태 안에 있는 형제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싫어할 수 있고 우리는 추방당할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 노를 바라면서 그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을 행한 어떤 형제에 대하여는 그를 불러서 주 앞에 심하게 책망할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없음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생명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을 볼 때마다 속에서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서나 저 사람에게서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형제에 대한 형제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형제라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한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 사람은 속에 영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형제를 미워할 필요 없이 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핍되었음이 좋게 증명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엄숙한 문제입니다. 만일 어떤 믿는 이가 다른 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그를 괴롭히고 공격까지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에 자신을 믿는 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형제에게라도 미움이 있는 사람은 그가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임을 좋게 증명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엄숙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가령 여러분이 어떤 형제에 행한 많은 일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그에게 권고하고 책망해도 결코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여러분이 화를 낼 만한 일을 했다면 여러분이 노를 발하여 아주 심한 말로 그를 책망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미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18장에 말한 것처럼 교회에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그를 얻고 회복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를 공격하고 헐어버리려는 생각 외에 그를 회복하려는 뜻이 조금도 없다면 이는 여러분이 형제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 형제가 교회에게 말하는 목적은 그의 형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여러분의 목적이 그를 헐기 위한 것이냐 얻기 위한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결코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 음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바울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바울은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내어 쫓지 않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과 권능으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신을 멸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심한 것입니까? 실로 더 이상 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이는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의 육체를 현재 멸할 목적은 그로 하여금 영원한 손실을 입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에게 말하는 목적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고린도전서 5장의 내어 쫓음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심판할 때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정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라고 했습니다. 비록 아간이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호수아가 그에게 말할 때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런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온 소년이 사울의 사망 소식을 다윗에게 구했을 때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압살롬이 죽은 사실을 다윗에게 구했을 때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 울면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그를 적대시했던 왕이었고 압살롬은 그를 거스른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가 싸우지 않을 수 없었고 형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지만 울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만일 어떤 사람이 심판만 하고 눈물이 없거나 정죄만 있고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형제에 대하여 책망만 하고 그를 헐어버리려 한다면 이는 그의 속에 미움만 있고 사랑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형제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전에 어떤 형제는 다비에게 사람을 추방하는 것에 관하여 편지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비의 첫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저는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 다른 죄인을 추방하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사함을 받은 한 죄인이 다른 한 죄인을 추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다비의 이런 태도는 사랑의 생명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비록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교회 가운데서 범죄한 형제 자매님들을 내어 쫓아야 할지라도 그 일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속에 미움이 없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 한다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형제에게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존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돕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랄수록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더 힘을 얻어야 합니다. 3장 17절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막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속이면서 비록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형제들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우리가 형제들과 관계없는 것은 곧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요 형제들을 버리는 것은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길.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본래 우리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볼 때에 이로써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어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 자신을 버리고 그들을 섬길 마음을 갖는 것이고 자신을 버리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나눌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바꿔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많은 형제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습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빈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나타나야 합니다. 5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명령이 침례받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의견을 달리하여 우리에게 우리는 침례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일 우리를 사랑한다면 침례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침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라고 말할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종파를 떠나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종파를 옹호하면서 우리에게 당신은 종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종파를 떠나는 것은 우리를 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종파를 떠나야 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종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퇴양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바꾸어 말해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어떤 형제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지시하셨을 때 만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가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침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도 침례를 받지 않도록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을 저지하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킨다면 이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도 순종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그들도 갈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기를 배운다면 이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을 믿을 때 비록 그들이 화를 낼지라도 여러분은 그들도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도와 말에 있어서 결코 그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계명을 듣는 것은 타당한 것이지만 태도와 말에 있어서 그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공의를 배워야 하지만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의 방면만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방면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방면은 균형이 잡혀야 합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온유해야 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사랑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일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을 행해야 하지만 결코 사랑을 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태도가 온유해야 하되 여러분의 형제와 의견이 다를 때에도 그에 대해 온유하게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형제님, 저는 정말 당신이 본 것을 저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사랑을 범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 반면에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자신을 의지하여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임을 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옳아야 하고 온유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결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것은 이 책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4장 17절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성경 전체에서 오직 요한일서 4장에서만이 어떻게 해야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비결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심판날에 담대하고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님들에 대하여 우리는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얻고 그들에게 최고의 유익을 얻게 하려는 생각만을 가져야 합니다. 미움이 없이 사랑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에게 일종의 훈련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느 날 우리 전 존재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며 모든 두려움을 제하고 이 땅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가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랑의 생명은 형제들 가운데 두려움을 온전히 제하기까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능히 심판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우리는 형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정도로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는 병행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땅 위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질 때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하고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형제 사랑하기를 잘 배워서 사랑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출구를 얻기 바랍니다.